우리 강단의 말씀에서요, 우리가 제사장 나라의 축복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 나라는 어떤 것을 갖춘 나라입니까? 어떤 축복을 받은 나라입니까? 육신적으로는 그 축복을 가늠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요, 제사장 나라의 축복을 받은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거든요. 언제 받았느냐? 광야 생활할 때. 그 시작이 언제였냐면 이들이 애굽에서 400년 넘게 노예 생활하면서 나라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어떤 나라의 질서와 법을 다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노예로서 종노릇하고 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언약을 주십니다. 지시할 땅,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가서 피제사 드리라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언약을 주시죠. 그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시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소유하는 그 순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것처럼 제사장 나라라는 것, 그 축복은요, 언제 시작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소유한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상황, 조건,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은 우리, 매주마다 선포되는 강단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우리는요, 이미 제사장 나라의 축복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모든 여정은요, 언약의 성취를 보는 여정입니다. 내가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됐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난 그 언약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하셨더라. 이게 우리 여정의 전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사장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 정말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아무것도 없는 그런 무화 같은 그런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선교사님들을 보내시고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언약을 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됐거든요. 말도 안 되는 전 세계가요, 기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우리나라가 발전했고요. 선진국의 대열에서 중요한 일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근데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편리와 어떤 기술, 과학의 발전, 의학의 발전으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풍요로움으로 전도와 선교하라고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고 우리나라에 그것을 성취하셨다, 이걸 자랑하는 게 우리나라의 사명인데 지금 많은 이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빨리 우리 렘넌트들이 각계각층 정치와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모든 곳에 서서요 하나님을 외치고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외치는 날이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겠는데요. 우리가 마음껏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성취를 바라보면서 언약의 여정을 걸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에, 그리스도의 완전성,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면 끝인 겁니다. 그리고 현재성, 우리를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 있죠.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죠. 또 영원성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축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여정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우리의 육신적인 한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아이고, 네, 능력. 부활의 능력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조차도요, 이 믿음을 갖지 못했거든요.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사 이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도전하느냐?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안에 언약이 있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우리에게 날마다 강단의 말씀을 통해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우리가 분명히 소유하고 있는데 이제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의 24시간을 두고 내가 어떤 업을 감당하든 학업을 감당하든 누굴 만나든 어떤 속에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그 짧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허락하실 것인데 그 응답은요 25의 응답이라고 했습니다.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있는 곳에 임한다. 이게 최고의 응답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응답들은요 사실 껍데기일 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축복이면요 어딜 가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축복을 향해서 우리가 우리도 모르게 가게 됩니다.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갔는데 그 하루가 영원한 축복을 바라보는 하루가 됩니다. 제사장 나라에 속한 우리 모든 전성도들 제사장의 그 축복을 누림으로 하나님이 보이시는 응답 속에 우리가 있고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요 베드로가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대교회에 같이 복음 운동하는 성도들에게 전달한 내용이거든요. 베드로가 물론 이 제사장이라는 어떤 직분은요 주로 목회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설교자들을 이야기하죠. 근데요 이 복음을 가지고 각자의 현장에 흩어져서 이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고 말씀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현장에 전달하는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의 역할, 그 권세를 가졌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 나라에 단순히 속해 있는 자가 아니라 제사장의 권세를 삶 속에서 깊이 누리는 그런 축복이 시작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만인 제사장입니다. 모든 사람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사장이라면 그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사장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 구약시대 때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이 제사장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냐면, 성막 안에서 이 제사장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가지고 이러한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 나의 이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제물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면은 이 대제사장이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대신 죄를 사하는 하나님 이 사람의 죄를 이 동물이 이 짐승이 대신하여 지고 이 짐승을 잡고 태움으로 이 죄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중간에 중보자 역할이죠. 그 죄를 두고 하나님과 그 사람의 사이를 연결하는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예. 근데요, 중요한 건 이 대제사장도 인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드러납니다. 첫 번째 한계는요, 이 백성들이 이 죄를 지을 때마다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왜냐? 하루의 죄밖에 해결할 수 없거든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죄를 짓는 그 매일매일마다 제물을 갖다가 드려야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에는요, 끊임없이 이 제사가 계속됐습니다. 왜냐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루의 죄밖에 해결할 수 없는 대제사장. 그리고 이 제사장이 사무엘 시대 때 엘리라는 대제사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희미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적인 지도자가 흔들리니까요. 나라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져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온전한 예배를 놓친 채로 예, 다 이렇게 그 불신앙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 대제사장은요, 그러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큰 대제사장을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5장 1절에서 10절. 우리에게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요,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에게 다가올 때 세례 요한이 고백합니다. 세상의 죄를 짊어진 사람이라고. 예수님이요, 우리가 범죄한 하나님을 떠난 그 모든 더러운 죄를 짊어지신 채로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수많은 수백만 마리 그 짐승으로도 짐승을 잡아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직접 제물이 되사 해결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또 나의 죄 때문에. 그래서 구약시대 때 계속되었던 제사는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는 제사가 끝났습니다. 모든 제사를 완성하신 거죠. 인간 제사장이 할 수 없었던 그 모든 한계를 초월하사 인류의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큰 대제사장을 예표하는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창세기 3장 21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는 범죄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들의 그 벌거벗은 몸을 부끄럽게 여겼거든요. 원래 부끄럽지 않았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운 겁니다. 죄를 가리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었는데 결국엔 그 나뭇잎이 햇빛을 받으면 쓸모없게 되지 않습니까? 말라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했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으려면 짐승을 잡아야 됩니다. 피를 흘려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우리의 부끄러운 죄를 덮을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창세기 6장 14절에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했습니다. 우리의 죄,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걸 택하고 살아갔거든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그들을 쓸어버리고 싶을 만큼 화가 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진노케 했던 그런 죄를 넘어서는 유일한 방법은 방주에 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요, 이 하나님을 떠난 더러운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거 있죠.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허락된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뿐 아니라 그 사랑으로 우리와 영원까지 함께 하실 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 말씀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을 떠나 있던 우리 죄인의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근데요, 그런 우리를 어떤 조건과 우리의 어떤 공로도 없이요, 우리를 딱 집어다가 선택하셔서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유일한 길이 되셨죠.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장. 죽으시고 부활하사 그 능력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축복을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소유한 우리는요, 만인 제사장입니다. 만인 제사장이란 말은 만인,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의 권세,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2장 9절, 오늘 본문 2장 9절에 보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거든요. 원래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첫 시작이 모세라는 사람 아시죠? 모세의 형이 아론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일방적으로. 그때부터는 아론의 후손들, 아론의 그 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 후손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레위지파 전체가 예배를 주관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으로서 그걸 또 그들 가운데서도 대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되려면 그 혈통 속에 있어야 됐습니다. 근데요, 그 대를 이었던 사람이 아까 바로 말씀드렸던 엘리 제사장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흐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타락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걸 대를 이어서 받아야 될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그 아들들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사를요,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여자 사제들을 함부로 대하고 문란하게 그 하나님의 앞에 드려진 예배를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가 너무너무 타락하고 우상 숭배에 모든 백성이 다 빠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이 그 아론의 족보를 통해서 세우신 대제사장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사무엘이란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 혈통 속에 속하지 않거든요. 아론의 혈통이 아닌데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 그 언약을 가진 사무엘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의 그 조건은 뭐냐?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모든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 한 사람이요, 이스라엘 전체의 우상을 꺾고요, 미스바 운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고 온전한 예배가 이스라엘 전역에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세우시고 사용하셨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각자의 현장에서 우리가 이 제사장으로 선다면 하나님은 그에 합당한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회복과 또 모든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 세워진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투표하셨죠? 저도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가서 이렇게 투표를 했는데 소중한 우리 권리를 행사하라 이런 막 광고가 많이 뜨지만 투표권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육신적인 우리의 어떤 권리나 권세는 우리가 느끼고 어쨌든 그 권세를 활용해 보려고 하지만 영적인 이 권세와 사명을 우리가 때론 소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선택받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냐? 제사장의 사명은 예배죠. 최고의 사명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쉽게 말하면 뭐냐?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내 상황 좀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근데 진짜 예배는요,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 그리스도 이름을 외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사실 제사장의 그런 역할로서 세워진 설교자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이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역할을 감당케 하시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우리 교회에서의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부분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있는 각자의 현장에서 우리가 예배를 주관하는 자로, 예배의 처소를 정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린 자로, 우리 모든 학교 현장, 또 직장 현장, 또 우리가 있는 가정 현장, 모든 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된다면 그곳에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이고, 그곳에 참여하는 또 그것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그 역사를 우리가 감당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쉽게 말해서 현장을 위한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현장기도.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현장은요,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절대 헤어나올 수 없는 상태 속에 있습니다. 사단에게 속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범죄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 모든 원인이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은 이 영적인 문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삶을 통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절대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리스도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의 문제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상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구나. 근본 문제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두고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근본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은요, 그 삶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여섯 가지 상태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단이 주인되어 있죠. 무엇을 해도 하나님보다 우선되어 있는 우상을 섬기죠. 벗어날 수 없는 정신 문제, 눈에 드러나는 육신 문제, 죽음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내세 문제, 그리고 이 모든 저주가 후손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는 후손 문제.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사주팔자 운명이라고 합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불신자들 사이에서 쉽게 하는 말이 그거죠. 이게 내 팔자인가 봐. 나는 어쩔 수 없나 봐. 그렇죠. 인간은 스스로 절대로 이 사단의 함정과 틀과 올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 권세가 힘이 없거든요. 그런데도요, 여전히 나 중심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 창세기 3장에 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가진 것 거기에 집착하고, 내가 성공하고 우리 자녀가 성공하고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미안하지만 불신자들의 삶의 전부입니다. 문화가 발전할수록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문화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문화가 발전하고 과학과 기술과 의학이 발전해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여러 종교를 통해서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럴듯한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결국엔 귀신이 그 인생의 주인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그럴듯한 문화로 완전히 사람들을 속이고 우리 후대들을 속입니다. 그래서 이 현장을 두고요, 우리가 아니면 중보기도 할 사람들이 없어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하사 저들의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기도는 그리스도를 소유한 우리가 아니면 할 수 없다니까요. 이게 바로 제사장의 그 축복,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사명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안내자입니다. 현장 전도자. 흑암원돈 공원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그들을요 하나님께로 인도해낼 수 있는 그리스도 이름을 정확하게 그 의미를 설명하고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의 이름을 구원자라는 그런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예. 우리는 구원의 축복을 누릴 뿐 아니라 전달하는 자입니다.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임마누엘로.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의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는 어떤 믿음으로 그런 고백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죠. 성령이 주신 지혜로 고백한 것이죠. 근데요, 그 고백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완전함과 현재 나와 함께 하심과 영원하심을 고백한 겁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다른 걸 설명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답인지를 증거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라고 증거하는 게 우리의 증거거리인 거죠. 그리스도를 소유한 모두에게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바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이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사 복음을 소유한 모든 사람들이 만인 제사장으로서 그 사명을 가지고 증인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일에 증인되어야겠습니다. 다른 것에 증인되는 게 아니죠. 기독교 방송을 제가 이렇게 보는데요 참 안타까운 것이 어떤 분이 나와서 자기가 평생 동안 짊어지고 있던 질병이 나았다 거기까지 되게 은혜가 됐는데 거기서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야 됩니다. 병이 낫든 안 낫든 내 안에 주인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하다 해야 되는데 여러분도 기도해 보십시오. 나을 수 있습니다. 낫는 게 최우선인 거 있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것. 저 복음을 모르는 현장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게 최우선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에 현장에 전도하라고 그 불신자들을 하나님께로 안내하라고 우리에게 이 사명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제사장들이 사명을 상실하는 그 시간은요 재앙지대, 사각지대가 생겨나고 하나님을 향한 우상숭배가 하나님을 놓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를 놓친 우상숭배가 온 나라에 퍼지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각자의 현장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현장은 우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으면 그 현장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현장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잘못하면 우리 인생이 많은 다른 것들은 자랑하지만 다른 것을 가지고는 사람들 앞에 서서 이렇게 해야 성공하고 이렇게 해야 잘 될 수 있습니다 말은 하지만 진짜 그리스도이 증거하는 것을 놓칠 때가 많거든요. 제가 의경으로 있을 때 제가 음주 단속하면서 인간이 이렇구나 이걸 두 번이나 깨달았는데요. 첫 번째는 음주 단속하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확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발빠르게 달려가 잡았죠. 잡았는데 그 다음에 있는 이 시장, 대전시장 선거에 나올 그분이었어요. 예. 뭐, 군인 출신인데,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일로 와봐, 이러더니, 봐줘 하면서 이렇게 한 50만원을 주머니에 딱 꺼내주는데, 잠깐 흔들렸어요. 잠깐 흔들렸다가, 무전으로 딱 잡았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예. 아무리, 근데 그날 아침에 제가 그 사람에 대한 뉴스를 봤어요. 시장 후보로 어마어마한 자격을 갖추고 이러한 학력을 갖췄다. 이런 거 분명히 봤거든요. 그날 저녁 때 본 거예요. 아하, 인간이 이렇구나. 자기가 이룬 것들도 지킬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이구나. 또 하루는 우리가 의경이라고 위로한다고 어떤 분이 막 간식 사가지고 와가지고 어떤 건축하시는 분이래요. 대전에서. 그 건축 자기가 대전에 무슨 무슨 건물 세웠다고 우리는 할 수 있다 막 외치고 막 강연하셨거든요 아침에. 근데 밤에 우리한테 음주단속 걸려서 면허 취소되셨어요. 예. 이분 그분 아니야 했는데 보니까 맞더라고요. 강연하고 너무 기분 좋아져가지고 술 먹고 운전하다 걸려가지고. 예. 그게 우리가 자랑하는 어떤 성공입니다.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게 육신적인 성공이죠. 근데요,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를 자랑한다. 그건 영원한 축복을 자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한순간도 헛되지 않은 거 있죠. 뉴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20분 동안 확진자랑 같이 대화를 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확진자였어요. 마스크 다 끼고 있었고 했는데도 또 확진됐어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코로나에 무서움 해가지고 다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온전히 현장에서 감당하지 않은 채로 우리가 있으면요.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온전한 예배가 빨리 회복되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 불신앙이 각인되어집니다. 우리가 당연히 살려야 될 저희 현장이요. 사단의 그 놀이터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의 바톤을 물려받고 하나님의 그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승리해야 될 우리 후대들이요. 그 불신앙으로 물들게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고 감당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강단 말씀입니다. 강단에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 그 안에 우리가 누릴 모든 권세와 축복과 모든 응답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거 부족해가지고 다른 말씀 구차하게 막 찾아가지고 들어야만 내가 좀 채워질 만큼 그런 메시지가 아니거든요. 물론 아직 강단 말씀으로 딱 결론 내리기에 좀 힘든 분들도 있는 줄로 압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말씀을 이미 허락하셨기 때문에 계속 도전하시면 됩니다. 강단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알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 붙잡잖아요.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바를 우리가 깨닫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강단의 말씀이 우리에게 개척 이후로 계속 담임 목사님을 입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은요,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완전한 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았을 뿐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우리가 힘입게 됩니다. 사단도 이 힘을 막을 수 없어요. 방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는 그 예배 시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시간에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일을 한 주의 첫날로 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요,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완벽하게 우리는 언약 붙잡고 하나님 따라가면 되는 거죠. 기도 속에서. 이렇게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주셨거든요. 그럼 이 축복을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가지고 나아갑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주일날 너무 좋은데 화요일쯤 되면 거의 불신자처럼 된대요. 예,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면 현장에서 드려지는 정시 예배 그리고 정시 기도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다시 한번 더 우리 안에 각인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누림의 시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누림이라는 건 필요한 게 뭐냐? 지속입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말다가 말씀을 보다가 말다가 기도하다 말다가 그리고 또 막 문제가 오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막 악착같이 기도하고 예배하다가 좀 상황 괜찮아지고 그러면 또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실 수밖에 없도록 계속 몰아가는 거 있죠, 우리가. 지속한다는 것은요, 변함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상황과 사건, 상관없습니다. 다니엘은 죽음 앞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했다고 했거든요. 하루에 세 번씩. 정해진 기도의 시간 속에. 저, 알라신을 믿는 저 불쌍한 이슬람 사람들. 알라신입니까? 귀신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 귀신의 역사를 힘입고도 하루에 다섯 번 정시기도 정확히 알람 맞춰놓고, 왜냐? 그 지키지 않으면은 죽는다 생각하거든요. 예. 목숨 걸고 합니다, 그들은요. 예. 그런 귀신의 힘을 가지고도 정시기도 하고, 나름대로 그들이 살아가는데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죠. 우리가 단지, 이 부분의 그 가치를 모르고 놓칠 뿐이지, 우리가 정말 잠깐이라도 예배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깊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속하는 것, 언제까지? 영적 시스템이 내 삶 속에 세워지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내 삶을 통하여 깊이 누리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이요, 이 시스템으로 세워져야 돼요. 어떤 친구는 그러더라고요. 집까지 걸어가는 시간이 한 20분 정도 된대요. 그 시간을 영적 시스템으로 만든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 집까지 버스 정류장에서 집으로 걸어가는 그 시간, 또 집에서 나와서 버스 정류장까지 오는 그 시간, 그 시간들을요, 가장 소중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 있죠. 근데 그 친구가 받는 응답은 너무나도 놀라운 응답이었습니다. 현장의 증인으로 서는 응답. 이 예배와 기도를 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잘 되면 성령의 인도, 내가 잘 되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그게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방법입니다. 노예로 팔려가도 감옥에 가도 죽음을 앞에 두고도 원수들에게 쫓겨서 지금 굉장히 급박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배할 수 있는 게 우리의 특권이고 축복이거든요. 그게 바로 영적 시스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 문제,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영적 시스템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전도,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증거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어떤 증거냐?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의 인도를 지속하여 받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증인이 되리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끝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만민에게 증거되는 그날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끝을 바라보면서 당연한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힘이 있습니까? 아니요.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가진 증거는 뭐냐? 나는 언약을 붙잡았을 뿐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인도받고 있다. 이렇게 축복 속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만인 제사장으로 언약을 가진 제사장들입니다. 이 하나님을 떠난 죄를 알고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죄의 주관자인 사단이 어떤 정체, 어떤 놈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현장에서 예배함으로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겠는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강단의 말씀, 우리가 예배 자리에 참석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그걸 두고 일주일 동안 예배하고 기도하고 내가 혼자 있는 아주 외로운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언약을 누리게 하실 것이고 증거 삼아 증인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눈이라도 좀 웃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침묵 시위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마스크에다 X자만 딱 그리면 되게 무서울 것 같아요. 네, 말하지 않겠다. 눈웃음이라도 이렇게 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만인제사장이라는 것은요, 언약을 가진 모두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좀 특별한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졌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역할, 이 사명을 감당한다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내 마음의 주인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이 이 축복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요, 특별히 우리가 좀 속는 부분인데 저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럴까? 이런 비교의식으로 때로는 막 포기하기도 합니다. 난 도저히 저렇게 못 될 것 같아. 아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있는 현장,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런 시간표 흐름을 다 아시고 완벽하게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준비가 다 되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언약, 강단 말씀 붙잡고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거기에 우리 삶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모두에게 주신 그 축복 그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이번 주에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렸어요. 원래는 성찬식도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거든요.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축복을 누리게 되거든요. 우리 모두가 부활의 증인입니다. 언약을 소유한 자로 부활의 증인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도전할 것은 우리의 신앙이요, 업그레이드 되어야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많이 속는 부분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나만 바라보거든요. 내 가정만 바라보고 내 후대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현장을 바라보라고 언약을 주셨는데 제사장의 사명을 다하여서 현장에 이 사단으로 말미암은 더러운 죄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하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나에게 머물러 있는 이 신앙의 수준을요 현장으로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현장을 두고 눈물로 기도하고 현장에 있는 복음 들어야 될 사람들을 두고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문제가 아무래도 우리를 집중하게 만듭니다. 문제 하나 딱 터지면요, 우리 기도와 예배와 모든 것들이 그거 해결을 위해서 집중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 보이시는 게 무엇입니까? 날마다 우리 현장에서 보이시는 영적 문제. 하나님 떠나서 인류에게 주어진 영적 문제 해결하라고 우리에게 언약 주셨는데 우리가 날마다 문제에 매여 있으면 정작 돌봐야 되는 현장을 돌보지 못하고 재앙지대, 사각지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좀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머물러 있는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 현장에, 이 생명수와 같은 그리스도의 언약이 현장에 증거되는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할애라는 단어를 붙잡았거든요. 우리가 뭔가를 할애한다. 시간을 할애하고 뭘 할애한다 이러는데, 할애가 뭐냐면 할은 배다예요. 칼로 배다할 때 할자고요. 애는 사랑의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할애하고 삶을 할애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어떤 경제를 할애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배워버려야 돼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악착같이 우리 인본주의로 붙잡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육신적인 것들, 하나님 보실 때 아무 쓸모없는 것들, 그거 우리가 빨리 배워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할애하여 드릴 수 없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예틀이라고 얘기했고, 그걸 깨뜨리는 것을 우리는 새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인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과 또 이 땅에 불신앙이 가득한 이 땅을 연결하는 중보자, 중재자의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사명을 땅끝까지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우리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끝까지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